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이제 6장 5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장 54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위해 또한 주의 성찬의 제정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준비하셨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취해할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바로 그들 앞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앞에 서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으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주려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려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피는 생명의 상징임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레위기 17장 11절은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을 때부터 그 진리를 가르치셨던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 위대한 원리 즉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는 원리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구원은 매우 친밀한 방법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몸이라. 이제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만찬에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줄 때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에 다른 또 강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기에 이것을 먹는 순간 화체가 일어난다. 즉 그 떡 조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인종처럼 사람의 살덩어리를 먹으라고 이렇게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잘못된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교에서처럼 공제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떡으로서 떡과 함께 떡 안에서 떡을 통하여 그리고 떡 아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즈빙글리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즈빙글리는 이것이 영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스위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상징이고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지 거기에 뭐 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도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이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른 두 개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매기 목사님은 칼빈이 해석한 것을 강조합니다. 칼빈은 이다에 강조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라. 즉 개혁주의 신앙은 늘 그것에 강조하고 있으며 초대교회도 그것에 강조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떡은 떡이며 또 항상 떡일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포도주는 항상 포도주일 뿐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다고 강조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때문에 하나의 의식 이상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서 여러분의 입에 떡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한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주의 만찬을 집행할 때 오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사역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주문과 같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하나의 단순한 쓸데없는 의식 또한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밀접하고 실제적인 교제는 중요한 일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의 초반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읽었던 것,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59절로 63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제 분명한 반응과 의견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문자적으로 그분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육체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문자적인 그분의 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만찬을 우리의 것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잔 속에 포도주,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저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포도주의 맛,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쓴 잔을 참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포도주가 달콤하다고, 예, 예수님의 피는 달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하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목사로서 성도들과 성찬을 나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주의 성찬을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이 말씀을 들려주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64절 6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본문에는 누구든지 오는 자는 이라는 말씀과 함께 받아들여야 할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이어지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무리 중에는 그 당시 저기를 품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열두 제자 위에도 임명되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제자들은 이때 돌아서서 떠나가는 거죠.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생에 너무도 놀라운 진술이죠.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당신도 가려 하십니까?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대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69절로 71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차러라. 이렇게 우리 6장을 마치고 이제 찬송 함께 한 다음에 7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7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겐 또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죠. 7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표현은 사건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 저자 요한의 일상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장소라든가 시간,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사건들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분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사건들은 4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1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의 사건은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10월 정도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태복음 15장, 18장, 마가복음 7장에서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이 아마도 요 요한복음 7장에 일어난 일들과 같은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1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범위를 갈릴리로 제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역을 더 이상 다니지 않았던 것은 그곳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천국 시간표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생애 마지막 6개월을 보게 되는데 그 6개월로 접어드는 거예요. 요한이 이 기간에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폭풍우가 그리스도 주변으로 몰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폭풍우는 그 모든 광포를 몰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그 폭풍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에게 보다도 주님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은 그분을 모욕했고 그분에게 여태 말해왔던 것보다 가장 나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도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죠. 비록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분의 방법을 포기하시고 초막절 때였으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이제 그와 같은 명절이 되면 당대인들은 1년 남자들은 이런 명절 때 그러니까 뭐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럴 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년에 세 번 정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모이신 거죠. 주님께서는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큰 기쁨의 절기가 됩니다. 그들은 광야 여행 동안 장막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절기는 장막 혹은 초막을 치고 있다 해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게 됐던 거죠. 그들은 특별한 야영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상에다 숙소를 정하고 쳤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70마리의 소들이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전에는 물을 부었는데 그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바다에서 물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두 배의 물을 부었던 겁니다. 그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엄청난 양의 물을 성전에다가 부었는데 이 절기 동안 그들은 질서정연한 횃불의 행렬로 성전 안뜰을 밝혀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밤에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음을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모든 절기들은 초막절만 제외하고는 모두 완성되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때의 큰 기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저 이해만 하시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7장 3절 5절 말씀을 보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형제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지요, 요셉, 시몬, 유다 이렇습니다. 주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고 그분의 형제 유다는 아마도 유다서를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훨씬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인데 또 반대로 그렇게 나타내려면 예루살렘 중앙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말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자고요.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충고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충고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또한 그분 자신의 마음에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 때가 자기의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명확한 계획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주의하시기를 바래요. 주님께서는 절기 때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극적인 것이나 그들이 그분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뭐 제자들이라든가 동생들이라든가 뭐 주님께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대중의 호의를 얻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어라.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아버지의 방법에 따라 모든 일들을 움직여가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 말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없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7장으로 모시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책 레스카터의 내 안의 그리스도와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